말씀 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죠. 예,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선한 열매가 있는 은혜로 마무리하는 예,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2025년 한 해 시작할 때 교회적으로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또 신년 말씀 뽑기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도 다 새 말씀이 주어졌을 텐데 그 말씀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 정도 다시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꼭 한 해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자기 자신이 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은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같은 말씀이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차례대로 보면서 1절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 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지만서도 일곱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일곱 교회를 찾아가실 때마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가? 그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같은 예수님이지만 또 예배 때 같은 말씀을 듣지만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 또 그 사람의 신앙 상태 또 믿음의 정도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서도 각자 또 다 형편은 다르잖아요. 각자 형편에게 맞는 그런 예수님으로 찾아갈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말씀은 뭐 저 사람에게 하는 거지. 아, 뭐 우리 부모에게 하는 말이지. 내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지. 아, 그게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하나님은 각자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가실 것이고 또 죄로 인해서 좀 고통하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회개와 용서와 죄사함의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감당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셨다고 하죠. 이 일곱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 또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 교회에 맡겨진 사역자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일곱 금촛대 사이로 거닐고 계셨는데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교회 사이로 걷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예수님 자신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좌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또 임의적으로 스스로 세워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종을 자기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신 그 교회 사이로 거닐고 계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실 뿐더러 그 교회의 몸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항상 임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예배 중에 이 교회당 예배당 중에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앞에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그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오늘 보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는 먼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교회 지도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교회 사이에 거니신다 그랬으니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세요. 우리들이 하는 거, 예배드린 거, 봉사하는 거, 모든 성도들의 형편, 교회의 상황,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만 신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을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몇 가지 칭찬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그랬죠.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행위를 안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한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는 걸 잘 모르죠. 반도 모를 거예요. 사람 안 보는 데서 하는 행동이 많고 사람이 모르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죠. 경외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의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다 아신대. 나는 생각 없이 안고 일어서죠. 근데 주님은 그것도 다 아신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지 다 아시죠? 구석에 앉아있는지 가운데 앉아있는지 다 아시죠? 앞에 앉아있는지 뒤에 앉아있는지 숨어있는지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따라 앉고 일어서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행동이 가잖아요. 다 아셔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뭐 일거수 일투족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생각 없이 할 뿐이지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계셔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신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룩한 생각 다 아셔. 우리는 생각은 자유지요. 자유지만 하나 앞에는 다 들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간음을 안 해도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대. 주님은 다 속에 품는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다 틀리고 나중에 다 들킵니다. 안 들키는 것 같죠, 내 생각이.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들키고 있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야 한대. 그리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눕는 것 다 보신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아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인데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너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입니다. 착오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사람 기준에 있으니까 속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면 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 헛소리 한 것도 다, 의미 없이 한 것도 다 아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안고 일어서는 거, 생각하는 거 멀리서도 다 보고 계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을 나중에 다 심판하시잖아요.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미스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 이건 모르겠지. 아 이건 내가 저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한치 차가 없습니다.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품은 것까지도 다 계산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행동하면은 살아가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칩니다. 실수합니다. 그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엑스레이로, CT로, MRI로 그냥 우리의 속 폐부를 촬영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관절 골수까지도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품는 뜻까지도 다 감찰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의 교회 잠깐 방문하셨지만 뭐 그때 일어나는 그거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 교회 오시기 전부터 에베소 교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착오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 행하는 신앙은 나중에 착오가 생깁니다. 계산이 틀려요. 계산이 정확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앙하시면 그때 정확한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고 또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헌신 다 하신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람 보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수고할 때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자신도 내가 이 일이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네 수고한 거 모를 것 같아도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착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것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아시니 단지 사람이 몰라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신앙하면 낙심되고 피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 앞에 신앙할 이유가 없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자꾸 사람 신경 쓰니까 시험에 들고 오해를 하고 낙담되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정 안 해주는 거 그 사람 탓이라고 해야죠. 왜 내가 이랬는데 안 알아주고 안 세우죠. 내 탓입니다. 사람 앞에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앞에 하면은 그런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인내도 안다 그랬어요. 인내는 고난이 있어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뭐 고난 없는데 인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인내라는 것은 무거운 짐 밑에서 견디는 걸 말하는 건데 무거운 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로 핍박이겠죠. 환난, 핍박, 고난이겠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끝까지 못해요. 어려우면 넘어지고 오해가 있으면 쓰러지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 거쳐버리고 그걸 못 견뎌. 그걸 통과를 못해요. 인내가 없으면.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밭이 땅이 좋다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땅 좋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8장 15절에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인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인내를 해요. 상처가 있거나 마음밭이 울퉁불퉁한 사람은 인내를 못하잖아요. 혈기가 먼저 나오고 분노가 먼저 나오고 자기 의의가 먼저 나와서 쏟아버리잖아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견딜 수가 없어요.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사람이 인내를 못해요. 근데 좋은 밭의 특징은 그걸 인내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 그래서 주님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위로와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잘 분별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분별하지 못했으면 교회가 어려운 시험에 들었겠죠. 거짓 가르침, 거짓말로 미혹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보호한 것을 주님이 다 하셔요. 그걸 칭찬하셨어.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합쳐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또 같은 것이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이 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큰 황제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앞에 제가 인내를 통해서 말씀했고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사람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여기 첨부를 한 것입니다. 게을르면 아무 할 것이 없죠. 게을르면 뭐 기도도 게을러서 못하죠. 예배도 게을러서 못 드리죠. 또 말씀 보는 것도 게을러서 못하죠.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죠.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신앙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였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오늘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런 뭐 잘하기 위해서 또 잘한 것만 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아니죠.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론을 보면은 주님의 이제 하실 말씀을 본론적으로 하시는데요. 그것은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스스로 자기들이 아주 정통적인 신앙, 가장 바른 신앙, 가장 좋은 신앙을 하고 있다. 자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이런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이게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교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믿을 때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나타났죠. 귀신이 쫓아나오고 무당들이 회개해서 주술책을 태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이런 주님의 첫사랑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뜨거운 사랑,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치유의 능력,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첫사랑의 로맨스가 있으면은 다 그것이 달콤하고 귀하고 뜨거웠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겠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은 나시죠? 가물가물해요? 예, 기억은 나실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요. 별일 없이 희죽거리고 다녀요. 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파요. 아무리 근심되는 일이도 즐겁습니다. 힘든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모든 것이 기뻐요. 모든 것이 즐겁고 살맛이 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말씀이 갈급해지잖아요. 전에는 육의 양식으로 사모가 되었죠. 맛있는 거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제는 반대로 영의 양식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격적인 그 말씀이 사모가 되어서 예배가 기다려지죠. 일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주일까지 기다린 것이 너무 긴 거예요.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고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씀으로 들리고 시간만 나면은 성경 읽고 싶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마렵다 그랬죠. 기도를 못하면 기도가 마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기도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을 나눠주고 싶고, 이게 공통적이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첫사랑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다 시시해지죠. 술이 끊어지고 오락이 끊어지고 TV도 재미가 없고 더 이상 예전에 즐긴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저런 것들을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았는가 부끄러울 정도죠. 그래서 누가 끊으라 그래도 않고 저절로 싹 끊어집니다. 그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예수님.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고 싶고 할 일이 없어도 교회 한번 들려보고 싶고 저는 직장은 달 때도 그 교회 근처 시내로 출장 나오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앉아있고 싶고 5분이라도 기도하고 싶고 교회가 그리 가보고 싶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더 행복하고 교회에서 마음이 편하고 교회에서는 모든 평안이 들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첫사랑이 오래가지 않고 이제 식어지면은 식어지는 현상이 또 달라지죠. 이제는 교회 오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고 말씀 듣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이제 다른 현상이 일어나지. 교회에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모임은 가야 되지만 모임을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치듯 교회를 탈출하려고 하고 교회가 뭘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빨리 도망가려고 교회에 있는 것이 이제는 쉼이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피곤한 부담을 주는 짐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교회 밖에 안방이나 커피숍이나 인터넷 앞이 앞이 더 편하고 쉼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람들도 뭐 다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쁘고. 근데 매일 성전에 모였대. 매일. 매일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것이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집에를 안 가잖아요.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에게 일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도 바로 이런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참 무거운 말씀을 하셨죠. 자,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었지만, 사랑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아니 나도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물음표를 가질 수 있죠. 그럼 왜? 라는 물음표도 가질 수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자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모여놓고 이제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고별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말한 게 있어요. 내가 떠나면은 이 교회에 악한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앞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을 분별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된 자들이 들어올 때 이제는 좀 긴장하게 되죠. 점점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저 사람이 속이지 않는지 이렇게 관심이 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좋은 의도로 하죠. 좋은 의도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어요? 점점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는 냉철한 이성을 발달시키겠죠. 그리고 이제는 바른 것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검증하려는 날카로운 눈이 발달되겠죠. 뭐 좋은 뜻으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옳고 그런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문제는 그렇게 뜨겁던 그 내 가슴이 점점 차갑게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비판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자비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눈들이 이제는 점점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저 사람 진짜 그럴까? 저 사람 진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하는 것만 보면은 자기 안의 사랑이 먼저 식습니다. 먼저 없어져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뭐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보면은 내 안에 사랑이 더해지고 내 안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늘 다른 사람의 옳고 그런 문제에 매우고 저게 진짜인가? 저 말씀은 진짜 믿을 만한 것인가?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면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하려 그랬다가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은 점을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많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바르게 살려는 좋은 점이 있었거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사람 앞에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것이 실수였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자기 죄가 보이겠죠. 자기 부족한 것이 보이겠죠. 사람 앞에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의롭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자기 나쁜 거, 거짓된 것은 다 감추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리창기들이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나쁜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사랑이 다 헤매매라버리고 아주 메마른 종교인이 됐잖아요. 그게 좋은 신뢰죠. 율법의 잣대로 자기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말에 빈대는 잡아야 되지만 빈대에 초점을 맞추고 잡다 보니까 초과 상관을 다 태워버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선행이죠. 구제하는 거.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럴지라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그 일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빼있는 말이죠. 빼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생각의 관점이 다르죠. 아,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했으니까 남 도와주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몸을 불사를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그것으로만 계산해. 아, 그래 내가 상급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 칭찬이 많을 것이다. 그 기준으로 하는데 성경은 그 다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대. 그건 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는 의롭고 공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체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 책망할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책망하려는 목적이 뭐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이대로 에베소 교회가 가면은 나중에 말한 대로 촛대가 옮겨질 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도우시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본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 권면을 보면은 첫째는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라. 이 생각해보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하면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더 가깝습니다. 기억해보라. 너 벌써 처사는 잊어버리지 않았냐? 잊어버렸단 말이죠.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억해보라는 거죠. 너 한때 너 어떤 신앙했냐? 너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그 감격 너 잊었느냐? 너 그때 얼마나 행복했느냐? 한번 다시 기억해보라는 거, 잊어버렸던 거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게 하와의 첫사랑입니다. 주님과 정말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때 하와에게는 선악과는 마음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에는 선악과 외에도 맛있는 과일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걸 그 과일로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뱀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는 그 뱀의 말을 들은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참 말의 위력이죠. 거짓말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죠. 별 의미 없이 보이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과일인데 무슨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굉장히 선하게 좋게 보던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날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야, 저 사람 저렇대. 딱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악하게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듣냐 해서 내 영혼이 완전히 변질되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더럽게 변질되고 거짓된 말은 거짓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뱀이 하는 거짓말에는 죄를 짓게 하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는 바로 거기에서 떨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주위 사람이 하는 미혹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말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하나의 말씀이 은혜로 안 들리잖아요. 하와가 하나의 말씀이 이제 안 믿어졌죠. 그 과일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누구 말이 더 잘 들려요? 하나의 말씀은 거짓말로 들리고 뱀의 말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뱀의 말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뭐 독약을 먹은 것과 같지요. 그럼 이제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덧 사라지죠. 말씀이 사모되는 마음도 이제 기대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은혜도 안 되고 졸게 되고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마음에 세상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죠. 성경은 하나님보다 예수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정확한 말이죠.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세상 것, 세상 가요 다 집어치우고 불사르고 세상 것 다 끊고 TV, 인터넷 다 끊고 술, 뭐 담배 다 저절로 없어지고 정말 배설물처럼 부끄럽게 시시하게 내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즐겨 살았나 부끄러울 정도로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옛날 그것을 주워 모으죠. 한동안 끊었던 걸 다시 손을 대요. 그동안 생각도 아닌 술에 손을 대고 전에는 너무 시시했던 것이 다시 좋아 보여요. 걔가 토했는데 토한 것이 이제 더럽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먹음직하게 보여서 토한 거 다시 먹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뱀꼬리 많은 것이 남아있더라도 예수를 믿을 때도 은혜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디 신방 가서 큰 집에서 신방하면 어휴 나도 저렇게 큰 집에 살아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두려워져. 또 셀럽한테 어느 회사 사무실에 갔는데 뭐 주식에서 뭐 얼마나 버렸더라 어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아직 세상 세력이 뱀꼬리 많은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작은 여우 같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 작은 여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만은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어요. 정말 바울의 모든 서신을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바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대마도 떠났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다 그러는데 설마 그 중에 대마가 있을 줄은. 대마 같은 사람이 떠나다니.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해놨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대마는 바울을 따를 때는 그 세상 세력이 묶여지고 덮여져서 안 나타나는데 이제 바울과 떨어져 있고 하니까 세상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세상 세력이 틈을 타서 그 기라상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세상 사랑에서 떠났대요. 뭐 그런 일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대마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정말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탄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너희들이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냐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이유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옛 잔재,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 거짓말, 그 율법의 말을 할 때 그걸 들은 거예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성령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가 자기 영혼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세상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위력이 있거든요. 뱀의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서도 세력을 뻗쳐요. 그냥 거짓말이 안 없어지지. 거짓말을 해볼 만하네. 저 사람을 미혹해서 완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내 편 되게 할 수도 있고 거짓말에 위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의 매력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너 은혜 받았던 것도 기억할 뿐더러 그 은혜를 네가 언제부터 떨어져 나온지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옛날에 돈을 사랑해 돈에 매인 사람은 은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가 슬슬 떨어지면 다시 돈 문제, 돈이란 여우에게 잡힙니다. 돈 버는 일이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죠.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은 내가 교회만 다니고 무슨 재미로 사는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 영광과 자기가 뭐가 되고자 싶어하는 그 세상 명예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또 그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디모데서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될 게 있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하면은 복 없는 자들은 다 이런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의로운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꼭 악인들의 꾀를 따라 악인들의 말을 더 잘 들어. 얼마든지 의인들과 함께 의로운 길을 가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도 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오만을 떨기를 원해. 그만한 자의 마지막은 폐망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지냐? 뭐 때문에 떨어졌는가? 무슨 문제 때문에 네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는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첫사랑에 뜨겁대 은혜롭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기억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기억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 기억입니까? 근데 그런 것이 뭐 나빠서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좋은데도 뺏긴 것이죠. 세상에 뺏긴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떤 뱀 때문에 뺏기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생각해서 그것을 알아냈으면은, 기억해 냈으면은, 이제 네가 떨어진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다시 처음 행위. 네가 은혜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밤낮 예배를 삼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고 그거 처음 행위잖냐? 그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손 놓고 있는 거, 뒤로 물러가 있는 거, 그거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많이 해도 첫사랑을 버린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는 우리가 알듯이 자 주님을 떠나온 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큼 좋은 게 없죠. 회개하면 부담을 갖는데 부담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안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뭐 아버지를 떠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처음 뭐 몇 달간은 허랑방탕 좋은 시절 보냈겠죠. 육신을 즐기는 재미로. 근데 금방 그는 돈이 떨어져서 돼지 쥐엄연매도 먹지 못하는 돼지 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아들이 생각을 했죠. 기억을 했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아,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이 쥐엄연매 이런 것이나 먹고 살다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그 좋던 시절을 그 은혜를 모르고 아들이 거기 있을 때는 그 은혜를 몰랐죠.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집에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근데 떠나보니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 그 처음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받았던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던 때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으로 불신적으로 살 때 더 기뻐요? 속으로부터 마음이 쓰리죠. 기쁨이 없어요. 얼굴은 위그러지고 불평이나 하고 서로 다투고 삶의 의미가 없고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모래 씹는 맛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죄에 속는 것이죠.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가 행한 거 다 아세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거 다 아시고 그거는 다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에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첫사랑이 있는가 그겁니다. 왜 이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앞에 주님이 칭찬하신 대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런 것은 다 자기가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쁜 것을 가려내고 자기가 행한 거예요.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입니다. 앞에 게 물론 소중하지만 그거 다 하더라도 뒤에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이유가 주님 것을 잃어버린 것은 그거는 주님과 관계를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리는데 주님과 관계가 더 이상 돼요?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촛대를. 좀 무서운 말이죠. 촛대는 교회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첫사랑을 저버리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처음 행위를 행하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신가 보면은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각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꿀송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들릴 수 있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내 영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뭐 듣는다고 들려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것이거든. 이게 무슨 귀겠어요?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 귀를 가지고 회개해야 그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귀가 안 열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영적 전투를 할 때 칼,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로. 방패만 있어가지고 안 되죠.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 싸우는데. 근데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란 말이에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말씀을 못 듣는데, 이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들으면 내가 영적 공격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들어오는 음부의 권세,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살아서 그때 계속 들려졌다 그러면 뱀의 말을 물리치고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대적했을 텐데, 하나님 미혹이 이미 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의심이 되는 거죠. 내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 뱀이 아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 담게 했네. 딱 이렇게 돌아가겠죠. 말씀이 이제 의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 죄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 이걸 나무를 따먹으면은 영생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추방되게 했어요. 죄인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추방돼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아예 파괴하지 않고 불검으로 보호해 주셨다 그랬죠. 나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계시록에서는 누구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사함을 받고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를 다시 선물로 따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려고 그래 힘들지요. 기쁨이 별로 안 되지요. 뭘 기쁨이 있긴 있지만 그게 에너지가 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을 인생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